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틀 연속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낙관적인 반색보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6일 북한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를 위해선 남북 간의 안정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의 대화가 개최돼 여러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담화에 이어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틀 연속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가 26일 오후 현재 김여정의 담화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라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지난 8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이를 철회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김여정이 이번 담화를 개인적 견해라고 밝힌 점을 들어서 섣불리 낙관할 수준은 아니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26일 연방 하원 총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6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이번 선거는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보수 성향인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는 6,040만 명이며 사전투표를 포함해 이날 전국 299개 선거구 6만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매체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중 40% 정도가 후보와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승자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조용한 은퇴 의사를 내비쳤던 메르켈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사회민주당의 1에서 3%포인트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막판 유세 지원에 나서며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투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큰 자민당 국회의원 지지에선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앞서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6일 TV 도쿄와 지난 사흘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고노 후보가 46%의 지지를 받아 기시다 후보 7%에 크게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선거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 지지에선 기시다 후보가 앞서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25일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보가 30% 정도의 지지를 받아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노 후보에 앞서고 있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가 382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규모의 당원, 당우의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29일 실시되며 110만 명에 달하는 자민당 소속 당원과 당우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이 납치 혐의자 4명을 사살해 시신을 시내 광장 기증귀에 매다는 등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5일 목격자를 인용해 탈레반이 이날 서부 헤라트의 중앙광장에 시신 4구를 가져온 뒤 한 구를 매달고 나머지 시신들은 다른 광장으로 옮겨 전시했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옛 탈레반 정권에서 종교경찰수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물라 누르딘 투라비는 지난 23일 치안의 필요성에 따라 사형과 손발 절단형 같은 극단적 처벌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탈레반의 행태에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BOA 세계뉴스 마칩니다.
News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또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거듭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저는 안수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지금 바로 들으신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진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도를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일관되게 외교적 관여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북 제안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늘 거의 매번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를 맞아서 처음 유엔 총회 연설인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 문제와 함께 핵 문제의 어떤 근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의 둔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국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그리고 네. 또 중국 문제, 이란 핵 문제 등이 아주 산적한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북한은 뒷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과 관련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수사, 그러니까 레토릭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소식들은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문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미북 간의 그 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이제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얼마 전에 북한이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대화 분위기에 일종의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행동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아까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저희가 그 언급해 볼 것은 역시 그 연설 내용은 지금 다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연설에 사용한 그 표현의 문제입니다. 연설 내용 못지않게 이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그 비핵화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화염과 분노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로켓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네. 비핵화는 뭐 물론 그 내용이 합니다만은 이런 그 로켓맨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를 그 일종의 그 조롱하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돼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쓴 표현을 보면은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상당히 좀 점잖고 구체적인 진전을 원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약속 또 가능한 계획을 위한 구체적 진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북한 문제에 임하고 있고 또 이 같은 대화 제기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미사일 이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의 대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지도 이제 5달이 넘었는데요. 아직 미북 간 한 차례의 대면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하고 있죠. 그렇지만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쉬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부응하기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의 입장은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뭐든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됐든 일단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은 어떤 사안이든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북한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실무자들이 다시 만나봐야 시간 낭비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 거의 무반응 또는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전제 조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조건이 맞아서 대화를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이번 연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후 첫 번째 이제 유엔에서 가진 연설인데요. 이번 연설의 핵심은 역시 그 미국은 중국과 그 치열한 경쟁이 최우선 목표고 이를 위해서 그 동맹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그 연설을 한 34분가량 연설했는데요. 중국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중국을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이제 할애를 했는데요. 역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정책, 외교 사안 이런 것은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그 외교 정책 초점이 인도 태평양이고 우리는 그 동맹과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과거 같은 냉전 체제, 그 이념을 위주로 한 그 냉전 체계가 아니고 또 세계를 경직된 블록으로 나누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가치와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 밝힌 지론이죠. 미국이 국제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힘과 가치로 국제질서를 이끌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이번 그 연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과거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 혼자 세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치에 의해서 인권, 이런 가치에 의해서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의해서 지구를 이끌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화 반대하고 또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에 반대한다는 몇몇 그 골자를 그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 그 국제문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코로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런 이득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그 지원한다. 이미 지원했고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인권을 상당히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이나 이디오피아 북부에서 인종, 민족, 종교적 소수파를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족의 그 이슬람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요. 그 북한이 외무성 국장의 문답을 통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파트너십이죠. 이 오커스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도 연설을 통해서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커스를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는지 또 북한도 이 오커스에 비판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오커스를 그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 같은 날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그룹 또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한 소그룹이라는 것은 쿼드죠.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최근 발족한 그 오커스 영어로 AUKUS 이렇게 이제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날 미국의 주도로 새로 발족된 그 태평양 지역의 일종의 그 안보 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미국과 호주, 영국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것이 그 호주의 그 핵 잠수함을 지원한다 이런 것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역시 이건 역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역시 칠함대만 혼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그 핵 잠수함 이런 것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의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 종전선언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다시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올해 유엔총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직접 참석한 그 국가 정상은 20여 개국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직접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까지 가서 이 연설을 한 것은 이제 내년 5월이면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올해 유엔총회 연설이 사실상 재임 중 마지막 연설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프로세스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것도 이제 종전선언을 서명하게 되면 정상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마지막 시도로 보고 이를 위해서 직접 유엔총회에서 그 연단에 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때마침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유엔 총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에 돌이킬 수 없는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제안이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에 미국 국방부 또 국무부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했고요. 또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말씀을 드리면 그 낮은 수준의 이제 지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종전 선언을 다시 그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국방부가 얘기한 것이 이제 아마 뭐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 말한 것입니다. 대개 외교가에서는 이런 그 상대국 우방국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이해한다, 지지한다 이런 것인데요. 요번에 나온 그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논의에 열려 있다 한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낮은 지지는 하지만 그 우방국의 대통령, 동맹국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한번 그 검토하고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그 지지를 표한 것으로 봐서 표현하자면 좀 미지근한 지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존 입장이 좀 어긋나는 거죠. 조건 없이 얘기하자 그러는데 종전선언은 얘기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 용의를 밝혔지만 그 뒤로는 그 워싱턴에서 그 종전선언 문제가 상당히 좀 사그러드는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 문제를 갖다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의 어떤 그 파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나와서 이 문제가 워싱턴에서는 좀 사그러들었는데요. 역시 그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일종의 그런 기류가 아마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이렇게 네 나라인데요. 성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최현기 기자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지근한 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는 그게 적극적이든 미지근하든 사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에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 종전선언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비핵화 협상 시작 전에 북한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북한의 어떤 특정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말하자면 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지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이 종전선언의 핵심 말하자면 키를 쥐고 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남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면 한국 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 북한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남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그 합의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국이죠. 중국은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상당히 그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과거 왕이 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종전선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또 김여정 부부장이 잇따라 담화를 냈는데요. 먼저 이 두 담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그 종전선언을 그 제안한 직후에 북한 당국이 이제 두 개의 담화를 냈는데요. 하나는 그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이제 담화였고요.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리태성 부상의 담화는 한마디로 그 종전선언이 그 시기상조라는 그런 겁니다. 리태성 부상은 종전의 그 최대 장애물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요. 이어서 이제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긍정적인 그 담화였습니다. 종전선언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그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중 기준이 철회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조선반도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역시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그 앞에 이태성 대 그 부상에 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역시 그 남북 간에 일단 북한 쪽에서 반응을 보였으니까 접촉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접촉과 대화가 재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언론 매체들은 그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고 또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구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한국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미태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대해서 선제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과 이태성 부상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태성 부상은 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사례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또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김 부부장은 그거와는 달리 이 남북한의 쌍방 간의 존중, 그 다음에 편견적 시각 이런 것들의 철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한국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적대 정책의 철회가 일단은 선제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갖는 것이고 마주 앉아서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전선언이 남북 간 또는 이 미북 대화 체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제 미북 간은 그 확실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북 간의 접촉은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이 이제 좋은 발상이고 흥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간에 다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그 남북한은 그 8월에 그 한미 그 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신선이 다시 두절돼 아무런 접촉 그 회의 이런 것을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를 통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 방향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역시 그 일단 이것은 만나자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만나서 통신선을 연결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뭐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논의에 종전선언 문제도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양측이 물론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 문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와 별도로 한국이 그동안 그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그 유엔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또 백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을 한국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잘 되면은 남북 간에 지금 한국은 남북 화상 정상회담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되면은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의 담화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강경한 원칙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그 전망하기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하나 그 제시해 본다면은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이 잘 되면은 이에 이어서 인도적 지원을 연결고 리뷰해서 미북 간의 대화와 접촉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 방역 보건 협력체나 이런 인도적 지원 문제들은 북한이 호응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 아닌가요?
예, 사실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사실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죠.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비본질적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 핵 문제 이런 쪽에서 뭔가 분위기가 나아져서 진전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비본질적 문제로 꼽고 있는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 또는 방역 보건 협력체 또 인도주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 북중 간의 국경이 오랫동안 봉쇄되면서 인도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은 국경을 개방해서 인도주의 물자를 반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정치 문제, 비핵화 관련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먼저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문가들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유엔에서 그 문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앞서도 간략하게 중국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이 있은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자오 리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자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한 나라이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이죠.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이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있다는 건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우라늄 농축이 새로운 건 아니죠?
IAEA가 그동안 주로 얘기한 거는 영변 핵 시절의 그 플루토늄 그 추출 문제였죠. 그래서 방사 화학 실험실이 그 다시 그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냉각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북한 영변에서 다시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이것이 그 플루토늄이 그 시설이 재가동되면 1년에 한 6kg에서 8kg 정도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까지 저희들이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얘기는 그 우라늄 농축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라늄 농축은 그 일부 그 영변 핵시설에도 있는데요. 대개 한 2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라파엘 그로시 그 유엔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플루토늄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그 활동이 핵 활동이 전력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라늄 농축 활동이 있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지만. IAEA 사무총장 이런 걸로 말한 걸로 봐서 아마 북한이 플루토늄 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IAEA 총회에는 제니퍼 그레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에너지부 장관은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전한 건데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은 계속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그 IAEA 모든 회원국들이 핵 비확산에 대한 그 약속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 총회에서 미국 대표는 이란과 북한 두 핵 개발 당사국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할 것, 그리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핵 비확산을 위한 그 약속,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대북 결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재를 실행해 옮긴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 실행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그 북한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장되는 듯한 그 위성 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IAEA 사무총장이 그 우라늄 농축 이랬는데 아마 그것과 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이 그 밝힌 그런 내용인데요. 민간 인성으로 그 영변구 핵설을 봤더니 영변 핵단지에서 일종의 공사가 그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그 추론을 해봤더니 원심 불리기 한 1,000개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 얘기는 전에 나왔지만 원심 불리기 1,000개면 상당히 그 큰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북한이 그 핵농축,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과학자는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밝힌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첫 현대 퍼스트 레이디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엘레노어 루즈벨트를 떠올리지만 전임자인 루 후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부인인 루 후버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루 후버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죠. 전 제 남편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제 취미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벨기에 왕에게 훈장을 받은 루 후버가 한 말입니다. 전쟁 기간에 벨기에 국민을 도운 공로로 훈장을 받았지만 그저 남편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면에서 후버 대통령의 완벽한 동반자였던 루 후버.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허버트 후버와 같은 해, 같은 주에서 태어난 건데요. 하지만 10살 때 가족이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가면서 그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루 후버의 아버지 찰스 헨리는 은행가였는데요. 어린 루를 사내아이처럼 키웠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루 후보의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루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아버지가 루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쳤고요. 사냥과 낚시에 데리고 다니는 등 이 사내 아이처럼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루가 야외 활동을 좋아했는데요. 지구상의 사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가 캘리포니아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에 다녔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였던 존 베너 박사의 강연을 듣고 지질학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사범학교를 나온 뒤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했죠.
루 헨리 후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질학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남학생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루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루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허버트 후보는 4학년이었습니다.
허버트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앞서 루가 강연을 들었던 베너 박사의 조수로 일했죠.
허버트 후보가 베너 박사의 실험실에서 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루에게 반했다고 하는데요. 허버트가 루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또 루가 거기에 응하면서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1898년 호주 금광에서 광산기사로 일하던 허버트 후보가 루에게 긴 전문을 보내왔다. 새로 생긴 중국 광산회사의 관리자로 가게 됐다며 함께 중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루. 당장 허버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1899년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의 친정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보 부부는 텐진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집을 구하고 함께 광산 탐사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질학을 전공했던 루 후보는 방문할 지역에 지질도를 만들고 또 보고서 작성을 돕는 등 남편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또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후보 부부가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다시 역사학자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중국에 있는 외국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외세의 배척 운동이었죠. 후보 부부가 텐진에 있었는데 방책을 세우고 공격을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루는 식량을 조달하고 부상자를 간호하는 일을 도왔죠. 한 번은 루 후보가 집에 있었는데 총알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분하게 카드놀이를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 후보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어쩌면 그런 일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벌린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번 여름에 중국에 왔어야 했다. 일생 최고로 흥분되는 일을 놓쳤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말이죠.
능력 있는 광산기사로 이름을 얻은 남편 허버트 후보는 개인 자문회사를 차렸고요. 세계 여러 도시에 사무실을 둔 성공한 기업인이자 백만 장자가 됐습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후보 부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후보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맡게 된 건데요. 아내 루 역시 나중에 벨기에 왕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 후보가 남편보다 먼저 구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에 발이 묶인 미국인들을 도왔죠. 은행 계좌가 동결돼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돈을 찾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표를 사거나 유럽에 남더라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언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알 수 있게 출항표도 만들었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 난민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자 아내 루는 여성분과위원회를 이끌었는데요.
전쟁으로 고립된 벨기에인들을 돕기 위해서 식량과 의보,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곰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허버트 후보는 국제사회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를 식품의약처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후보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허버트 후보는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콜리지 대통령 아래에서 상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루 후보는 다른 장관 부인들과는 달랐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루 후보는 워싱턴의 오랜 관습이던 명함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주인이 집에 없으면 명함을 남기고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 명함을 받으면 답례로 방문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루 후보는 그런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딩 대통령 부인이나 나중에 콜리지 대통령 부인 주최로 장관 부인 모임이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걸스카우트나 체위연맹 일로 바빠서 못 간다고 말하곤 했죠. 루 후보가 전통적인 장관 부인의 행동과는 좀 다르게 행동했지만요. 그래도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유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손님들을 집에 많이 초대해서 멋진 만찬을 베풀곤 했죠.
저는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정만 돌보는 여성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집이 작아서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금방 자란답니다.
1926년에 열린 걸스카우트 회의에서 루 후보가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루 후보는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걸스카우트, 그러니까 소녀단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전국 걸스카우트 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루 후보는 어떻게 걸스카우트 일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다시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루 후보는 자신이 늘 걸스카우트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요. 여성이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루 후보가 추구하는 일을 걸스카우트도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루 후보가 걸스카우트를 위해 한 일로 기금 모금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걸스카우트 쿠키 판매를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루 후보입니다. 또 걸스카우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요. 단원 모집 운동을 열심히 벌여서 약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걸스카우트 단원 수를 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보는 모든 미국인들 가정의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후보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퍼스트 레이디 루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There is something for each one of you to do in this emergency. 루 후보는 처음 라디오를 통해 연설한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한데요. 이런 연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부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er first speech on radio was actually
at the dedication of. 루 후보가 처음 라디오에서 한 연설은 미국 애국 여성회 회관 헌정식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애국 여성회에 축하를 보내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루 후보가 한 연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걸스카우트 단원이나 농촌 청소년 봉사단체인 4H 단원들에게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점점 악화하면서 대통령의 연설도 대통령 부인의 연설도 더 이상 미국인들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보 대통령은 1932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고요. 다음에 후보 부부는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대공황 때문에 그동안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지만 퍼스트 레이디로서 루 후보가 남긴 발자취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이 남편과는 별도로 스스로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 부인 루 후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것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지난 8월 31일 무인기 드론이 사우디의 민간 아브하 공항을 공격해 8명이 다치고 비행기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이어 9월 4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동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다치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초에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으로부터 240차례의 공격을 받고도 인내하고 있다며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민들과 사우디에 거주하는 미국인 7만 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후티 반군은 예멘 내에서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마리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29일 예멘의 라흐지 지역의 공군기지에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공격이 끔찍한 공격이라며 이 같은 공격이 예멘 국민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멘 전쟁은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예멘 대통령이 망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개입해 예멘의 합법적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식량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13만 1,000명을 포함해 23만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분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500만 명 이상의 예멘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2천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사우디와 예멘 정부는 전국적인 휴전을 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후티 반군이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예멘 전쟁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은 분쟁을 지속시키고 예멘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중요한 순간의 평화 노력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후티 반군에게 휴전을 지키고 유엔 감시하에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